추석 연휴에 만나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화폭에 담긴 한식의 저자, 전통식생활문화연구소 김상보 소장님, 그리고 서평가 남정미 씨와 함께 음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가을에 만나는 우리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특별한 순간에 먹는 특별한 음식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음식 하면 또 옛날 음식? 떠오르는 건 궁중 음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그 드라마 대장금 속에서 궁중 음식 굉장히 많이 봐서 많은 분들도 조금 친근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옛날 왕들은 궁중에서 고기 요리만 먹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다.
맞아.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니까 궁중 음식이 굉장히 소박한 편이었다고요, 선생님.
네, 그 궁중에서 임금님이 잡수시는 일상 음식은 네. 5첩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5첩이라고 하는 것은 밥, 국, 반찬 세 종류. 그죠? 세종대왕 때에는 왕명으로 5첩 이상은 화려하긴 상차림이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먹지 못하게끔 금지시켰습니다. 음흠. 여기서 이제 화려한 음식 하면 5첩 상차림, 만두, 국수, 떡이거든요. 그 왕은 백성의 모범이 된 자입니다. 네. 그래서 왕은 솔선수범해서 건복한 식생활을 하여야 백성이 따랐기 때문에 왕은 굉장히 건박하셨습니다.
그렇군요.
특이하네요. 저희 아빠도 5첩반상 넘게 드시는데.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화려한 상차림은 별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 궁궐 안에서의 그 화려한 상차림은 뭐 언제부터 차려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글쎄요. 화려한 상차림은 궁중의 질서가 무너진 이후에 생긴 게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궁중의 질서가 무너질 언제 무너졌겠습니까? 갑오 경쟁 이후에나 네.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화려하게 차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건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 네. 저희도 이제 명절 때 푸짐하게 먹잖아요. 그것처럼 궁궐에서 좀 화려하게 푸짐하게 차려졌을 때가 네. 뭐 있을 것 같아요. 생신 네. 때도 뭐 그렇겠지만 네.
가장 궁궐에서 평소에는 5첩, 3첩을 잡수셨겠죠.
네.
근데 가장 화려하게 차려 드신 때는 역시 혼례. 왕세자 혼례나 왕 혼례 때. 그리고 중국 사신이 왔을 때. 그다음에 이제 대왕대비나 임금님의 생일잔치 때.
네.
이때는 내가 화려하게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만든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그때는 소도 잡고 다 이렇게 골고루 나눠 먹이는 그러한 임금의 덕을 보이기 위해서 화려하게 했지 임금님이 잡수기 위해서 화려하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요. 네. 나라 이거 어떻게 돼? 거기 보니까 막 김이상궁부터 저기 수락관에 엄청나게 많은 음식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뭐 나물 반찬이어도 저희가 생각하는 나물 반찬이 아닌 뭐 이런 게 제 생각이죠, 선생님.
원래는 예. 궁중에는 사홍원이라고 하는 음식 담당 관청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는 음식만을 만드는 숙수가 있었어요.
예.
숙수들은 중인 이상의 대접을 받는 월급 받는 남자들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조선시대의 계급을 보면 원, 인, 명으로 불렀거든요.
예.
그래서 중인 경우는 인으로 불렀고 보통 그 손재주가 능한 그러한 사람들은 명으로 불렀고 중인 이상을 원으로 불렀는데 궁중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조리사들은 원에 속했기 때문에 굉장한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밑에는 그 원에 속했던 숙수들 밑에는 보통 천민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고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 남자고요.
네.
그래서 밥을 짓는 사람은 평생 들어와서 밥만 짓다가 나가는 사람이고 국 끓이는 사람은 국만 끓이고 생선 굽는 사람은 생선만 굽는 아주 전문적인 집단이 또 그 밑에 있었고요. 그 밑에는 한 사람당 평균 두 명씩 또 그 하인들을 데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도 개 중에는 뭐 여자도 있었어요. 병모라고 하는 뭐 명칭이 있는 것으로 봐서 떡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여자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남자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격일제 근무. 그래서 총 그 사람 수를 보니까 한 600명 정도로 네. 해서 격일제니까 한 300명 정도가 매일매일 이렇게 교대 근무를 했던 거죠. 그러면은 보통 그 음식 만드는 사람들은 뭐 천민인 경우도 보통은 남자고 떡 같은 건 다 만들어서 써는 역할은 아마 여자도 했기 때문에 병모도 있었을 거고요.
네.
또 음식 차리는 것도 이제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여자는 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남자로 구성된 전업 집단에서 음식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상궁은 언제 음식을 만들게 됐냐면은 1896년 가벼공장 이후에 일본이 강제로 궁중의 음식 만드는 숙소들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궁중에 음식 만드는 사람이 없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상궁이 좀 만들지 않았을까 싶고 원래 상궁의 지위는 그러한 자들이 만든 음식을 대접받는 위치에 있는 왕의 여인들입니다. 원래 상궁의 지위는요. 그러니까 상궁은 조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뭐 떡을 써는 사람, 네. 고기만 굽는 사람 이렇게 따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 생선도 일반 생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잘 구웠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뭐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나물도 우리가 먹는 나물 반찬이 아닐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조선의 궁중 음식, 뭐 같은 음식이어도 약간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어떤 왕실 고유의 음식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홍원에서 숙수들을 쓸 때에는 대개 내의원 소속인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는 궁중에서 음식 다루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의사를 겸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음식을 약으로 먹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궁중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명칭을 요즘 뭐라고 하냐면 약선이라고 얘기해요. 약, 선은 음식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을 약으로 먹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궁중음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소장님께서 궁중음식 되게 많이 다루셨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약선 음식 이런 거 막 먹은 거 보면 위를 보호하는 음식, 막 간을 보호하는 음식, 막 이런 음식 되게 많더라고요. 이 귀한 음식 가운데 궁중 음식에 꽃을 꼽는다면 어떤 음식이 제일 내가 봤을 땐 이 음식이 가장 훌륭해. 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네. 아무래도 탕.
탕.
네, 뭐 그 요즘 우리가 국이라고 하는데 네. 탕이지 않을까.
탕이요.
네, 탕 한 그릇 만드는데 한 5시간 또 이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탕이 아니라 탕 한 그릇만 먹어도 모든 영양소가 섭취되게끔 만든 것이 궁중의 탕이에요. 열구자탕, 승기아탕, 잡탕, 금중탕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한 탕인데 네. 탕입니다.
그 거기에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뭐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장을 보호하는 음식이죠.
예.
탕이.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궁중탕이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근데, 약선이죠.
아니, 뜬금없이 포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기대가 됩니다.
유명한 곰탕집이나 설탕집 가면 되게 오래 끓이면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육수가 막 영양가가 높게 만들려고 이렇게 우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선생님 집에서 음식 만드는 주부들은 이 탕이 옛날 궁중에서 만들었던 탕이 대중화 되면 되게 힘들겠어요.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네, 제가 왜 탕 얘기를 하냐면은 예. 지금 우리가 국을 먹는데 그건 굉장히 간단화됐잖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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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궁중탕 하면은 거기에 채소서부터 고기까지 모든 고기도 그냥 소고기, 닭고기, 돼지 또는 우리가 해산물일 경우에는 뭐 조개
네.
모든 게 다 들어가도록 한 그릇 속에. 하여튼 있는 채소 없는 채소 없는 고기 있는 고기 다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그릇만 먹어도 충분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정조대왕이 어머니 아버지 환갑 때
네.
우리가 제일 높은 신하한테 밥상을 차려주는데
네.
이때 밥 한 그릇 탕 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딱 두 그릇만 차려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충분히. 영양가가 다 소화 흡수될 수 있게끔 아. 그렇게 배려한 게 궁중의 탕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방금 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궁중에서는 이틀씩 걸려서 탕을 만들 만큼 음식에 굉장히 정성을 드렸던 것 같고 또 좀 특별한 것 같거든요. 서민들이 먹는 것보다는. 그래서 명절에도 조금 특별한 음식을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근데 뭐 궁중에서도 송편 잡수셨고요. 네네. 민가에서도 송편 잡수셨고 궁중에서도 햅쌀로 빚은 술, 민가에서도 햅쌀로 빚은 술. 대충 맥락은 거의 비슷하지만 네. 네, 어떤 재료상에 뭐 궁중에서는 뭐 햅쌀로 썼다든가 뭐 그런 것이 좀 다르겠죠.
궁중에서도 당연히 차례 같은 거 지냈겠죠.
그럼요.
더 격식 차려서.
네, 더 엄격했죠.
네. 재밌네요. 사실 정말 우리나라의 옛 시대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좀 흥미로운 시간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또 명절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 김상보 소장님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2부 퀴즈 내드려야죠, 정미 씨.
네, 아이가 태어나서 맞는 첫 생일은 돌잔치라는 걸 합니다. 이때 돌상에 쌀, 붓, 활, 돈, 실 등을 놓고 아이가 물건을 집도록 하는데요. 이것은 아이의 장래와 관련하여 미래를 점쳐보는 의식이죠. 요즘은 뭐 골프공이나 청진기, 마이크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추가하기도 한다는데 그렇다면 돌잔치 때 하는 이 의식을 뭐라고 할까요? 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1번 길잡이, 2번 손잡이, 3번 돌잡이.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식재단에서 펴낸 화폭에 담긴 한식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대장금 OST에서 나오는 연주곡이래요. 김상은, 박재천, 심상원 외 4명이 불렀습니다. 연밥.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화폭에 담긴 한식을 전통음식 전문가 김상보 소장님 그리고 남정미 씨와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그림들은요,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책 속에 있는 그림을 좀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에 만날 그림은 19세기에 그려진 돌잔치라는 그림이에요. 색동 옷을 이쁘게 입은 어린아이가 돌상 앞에 딱 앉아있고요. 뭐 주변에는 지금과 비슷하게 가족들이겠죠? 네. 네, 그리고 뭐 하인들의 모습도 보여요. 뭐 요즘에 하는 100일이나 돌잔치하고 뭐 좀 비슷한 그림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돌상의 음식은 지금보다는 좀 적은 것 같다는 없어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뭐 의미는 지금이나 뭐 그때나 아이의 무병장수 뭐 그렇게 비는 그런 의식이었겠죠, 선생님?
네. 그래서 100일 하면은 100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은 날 무탈하게 살아준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여는 잔치가 100일 잔치가 되겠고요. 돌은 태어난 지 만 1년이 된 것이 이제 돌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태어나서 1년 동안 무사히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을 축복하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를 추건하면서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잡이상을 받게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네. 저 그림을 보니까 옛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음식들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맞아. 떡 같기도 하고 대추 같기도 하고 무슨 음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 당시에도 이런 뭐 떡이나 음식들을 이제 이웃들하고 맞아. 나눠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북하게 많이 만들었던 거겠죠, 선생님?
네, 그러니까 그림에 나오는 것은 대추와 기타 조그만 과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림에는 없지만 그 백일이나 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설기라고 하는 떡입니다.
아, 백설기.
네, 그래서 백설기의 백은 많다는 뜻이고 그렇게 이제 많이 오랫동안 무병장수 해서 오래오래 살아달라는 부모의 애틋한 기원이 담겨 있는 거죠. 백설기 속에. 그리고 백설기하면 우리가 아주 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깨끗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살아갈 어린아이에게 잡기나 부정이 끼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보이진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또 수수팥떡을 놓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앵마기 이를 위해서 올리는 떡이 되겠습니다.
아, 수수팥떡.
네.
저는 돌상에 올리는 떡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올려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백설기 중요하네요.
요즘은 거의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떡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돌잔치하고 나가거나 그럼 나눠주시잖아요.
맞아요. 선물 같은 맞아요, 것도 맞아요. 나눠주고.
그때 백설기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음식들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돌상에 올리는 떡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돌이나 백일에 사실 그 음식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돌잔치 하면은 또 저희가 돌잡이 네.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돌잡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맞아요. 아. 돌잡이 같은 경우도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좀 바뀌었잖아요. 돌잡이
맞아요.
이렇게 청진기도 놓고
골프
맞아요. 네,
맞아요. 마이크도 미니 맞아요. 마이크 갖다 놓고 하더라고요.
지금 워낙 뭐 방송인들이
네네네.
뭐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뭐 많은데 옛날에는 좀 그 돌잡이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보통 대추하고 이제 잔 과일을 놓죠. 네. 이제 그거를 집으면 자손이 번창한다는 뜻이고요.
오.
그다음에 실하고 국수를 집으면 그 무병장수 오래 살 것이다.
예.
돈하고 쌀을 집으면 부귀.
네.
네. 그러니까 그 뭐 재력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두루마리 종이나 벼루나 책을 집으면 학식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구나.
그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그림에는 활이 나와 있죠.
네네, 네.
활을 집으면 훌륭한 무사가 될 것이다.
아,
또 붓을 집으면 학자가 될 것이다.
네.
여자인 경우에 자나 청실, 홍실을 집으면 옷을 잘 만드는 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말로 하면.
그렇네요. 좋게 표현하면은. 맞아.
다 좋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렇죠.
재밌네요. 그렇게 음식으로 혹은 뭐 돌잡이의 어떤 물건으로 이렇게 미래를
점쳐보는.
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네. 기원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맞아요, 맞아요.
드는데요. 또 이렇게 돌을 넘긴 아이가 또 이렇게 무병장수해서
맞아요.
멋지게 커가지고 또 혼례를 치르게 되잖아요. 네. 안타깝게 저희 둘은 아직
못 치르고
잘하지 못해서 덜 자라가지고 혼례를 못 치렀는데
네.
우리의 전통 혼례 사실 지금은 많이 사라져서 좀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요. 과연 예전에 우리 전통 혼례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 차려진 음식들은 또 무엇이 있었는지 김상보 소장님의 두 번째 강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우리가 민가에서는 홀례라고 했고 궁중에서는 가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까지는 거의 사만사회부터 고려왕조까지 어떤 혼인을 치렀냐면 처가살이 혼인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거의 2000년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가는 겁니다.
네.
그러던 것이 조선왕조가 개국되고 나서 주나라 시대에 복귀를 이제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친영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친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친은 몸소, 그러니까 신랑이 몸소 영 맞아들이는 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풀이하면 시집살이 혼이 되겠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집 가서 신부를 맞이해서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오는 혼인이죠. 그러니까 처가살이 혼인하고 시집살이 혼인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집 가서 사는 혼이 처가살이 혼이고
네.
신부가 신랑 집에 와서 사는 혼이 시집살이 혼이 되는데 조선 왕조는 개국되고 나서 왕이 몸서 그 시집살이 혼을 국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그거를 친히 자기가 몸서 친영혼을 치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 보고 계속 친영혼을 치르라고 하지만 임진왜란 전까지도 백성들은 처가살이혼을 고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까지도 백성들은 절대 친영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때 모든 시련을 겪고 나서 사회적 변혁기가 되면서 사회가 조금 변하기 시작해서 받아들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반친영혼이에요.
네.
그래서 신랑이 신부집 가서 초례를 치르고 큰 상을 받은 다음에 하루를 묵고 그 다음 날 신랑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와 폐백을 올리는 게 반친영혼이에요. 요즘에 우리 결혼 풍속들을 보시면 결혼식장에서 혼례를 치르고 나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신부집 먼저 갑니까? 신랑 집 먼저 갑니까? 신부집 가죠. 신부집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신랑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인사하러. 그게 바로 반친영혼의 유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친영혼이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이때에 신부집에서 초례를 치르고 큰 상을 받고 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 폐백만 올리면 되지만 신랑 집에서도 좀 아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신랑 집에서도 다시 또 큰 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두 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그러한 상차림으로 변하는데 그림에 나오는 그 우리 초례라고 하는 신부 연속이라고도 이제 붙인 그러한 작품 김중근 선생님이 19세기 말에
네.
그린 것입니다만 거기는 이제 초례 풍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친영혼으로서 신부집에서 신부와 신랑이 한 몸이 되는 의식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민가에서는 이것을 초례라고 했고 조금 학식 있는 사람들은 동례연이라고 했어요. 네, 초례라고 하는 것은 술을 초한다는 뜻이고 술을 초해서 예를 다한다는 뜻이고 동례연이라고 하는 것은 동은 한 가지 동이고 뢰는 짐승 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짐승으로 한 몸이 되는 연이라는 뜻이니까 이때 한 마리의 돼지를 신랑과 신부가 나누어 먹는 연이라는 뜻이 바로 동례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술을 초해서 마심으로써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고 안주로 돼지고기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신랑과 신부의 몸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은 정신을 하나가 되게 만들고 돼지고기는 몸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실 때는 표주박을 둘로 쪼개서 이거를 합근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표주박을 둘로 쪼갠 합근 술잔을 사용해서 술을 따라 마셔가지고 정신을 일체시키고 돼지고기는 익힌 돼지고기 한 마리에 반 이렇게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좌측 부위는 신랑이 먹고 우측 부위는 신부가 술안주로 먹음으로 해서 몸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초례를 위해서 돼지와 술을 갖다 놓고 예식을 치룰 때에는 신랑의 변치 않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랑이 갖고 온 기러기를 올려놓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례가 끝난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정신도 일체가 되고 몸도 일체가 되면은 신부가 마시고 먹다 남은 음식은 신랑의 친인척들이 먹고 신랑이 마시고 먹다 남은 음식은 신부의 친인척들이 나누어 먹고 마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신랑 가족과 신부 가족이 다시 또 친인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도 하나가 되고 몸도 하나가 되는 친척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술과 음식을 통해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이제 큰 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만 원래 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먹는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상은 바로 뭐냐면 신랑을 지켜주시는 신부를 지켜주시는 조상신에게 대접하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큰 상은 신랑과 신부가 앞에 이렇게 받아 놓지만 절대 먹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지켜주시는 조상신을 대접하기 위한 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에 신랑과 신부가 직접 먹을 수 있는 인매상이 들어오게 돼요. 조그만 상이. 국수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상을 받고, 큰 상을 받고 나서 그 의식이 다 치러지면 신랑을 지켜주고 신부를 지켜주는 조상이 잡수고 남기신 그 음식은 전부 다 허물어서 그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음복해서 복을 골고루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게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행사가 있게 되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는 시부모에게 폐백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폐백은 뭘 가지고 올리느냐 하면은 시아버지에게는 대추와 밤을 올려요. 그래서 이것을 조율반이라 했습니다. 네. 시어머니에게는 육포를 올리는데 이것을 단수포반이라고 했습니다. 대추의 한자어 조는 많음을 뜻하고 밤의 한자어 율은 공손함을 뜻하기 때문에 시아버지에게 대추와 밤을 올리는 이유는 공손하게 진심 어린 마음을 많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율은 음에 해당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양에 속하는 시아버지에게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대추와 밤이 음이기 때문에요. 육포의 한자어 단은 생강과 계피를 뿌려 말린 고기이고 수는 공경을 뜻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육포를 올리는 이유는 공경하며 고기를 올린다는 신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육포는 양에 해당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음에 속하는 시어머니에게 올리는 것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폐백을 올리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폐백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계단을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동과 서로 나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동쪽 계단은 주인이 사용하고 서쪽 계단은 손님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면 폐백하러 신부가 올라갈 때 당연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주인이기 때문에 동쪽 계단을 사용하겠죠.
네.
신부는 손님이기 때문에 서쪽 계단을 사용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라가서 폐백이 끝나고 나서 다 마치고 나서 내려올 때에는 시어머니가 서쪽 계단을 쓰고 며느리가 동쪽 계단을 사용해서 내려오게 합니다. 이게 이제 폐백의 원칙인데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신부가 주인의 계단인 동쪽 계단을 시어머니가 사용하게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폐백 이후 신부는 그 집안의 주인이 되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그 집안의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백이라고 하는 것은 며느리가 되는 신부가 신부의 위치를 굳건하게 하면서 며느리 아내의 도리는 도리라고 생각되는 여자의 도리. 보통 이제 여자의 도리를 부순의 도라 그랬어요. 부순.
부순.
네. 순은 이제 순종할 순자. 부인은 네. 부인 부자. 그래서 부순의 도를 다하라는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내리는 무언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백은 부순의 도를 다하라고 하는 시부모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예식장에서 뭐 대추 던져주면서 뭐 얘기 많이 네,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또 폐백 음식도 뭐 시장에서 사다가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러면서 폐백이 원래 가진 뜻을 전혀 모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가 막힌 뜻이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되게 현명하신 거죠. 시부모님들이 네. 이제 자기네들 손님이니까 서쪽으로 나가면 손님 섬기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만큼 잘해라 이런 뜻으로 남긴 건 아니신가 생각이 드네요. 와,
그렇네요.
이런 전통에 이런 말이 있었군요.
신랑 신부의 결혼하는
네.
초래하는 그런 그림과 또 패백하는 그림을 통해서요. 우리 한국 전통 혼례 음식 그리고 이 음식들이 갖는 의미까지 재미나게 또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는 사실 왜 요즘에 좀 결혼을 간소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렇게 생략을 많이 하는데
후다닥 해서 또 이제 결혼식도 보면 30분 타월로 잡혀 있는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폐백할 때는 진짜 외부인들 안 보고 빨리빨리 사진만 찍고 넘기는 경우가 맞아, 있는데 맞아. 이런 예식을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하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 잘 살아야지. 아,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해야겠다. 오히려 결혼식이 좀 길어도 되겠다라는 맞아, 맞아. 생각이
이렇게 힘든데 두 번 다시 못하겠다. 네.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혼례를 하고 이제 시부모님에서 또 잔치를 한번 또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두 번씩 한다 뭐 말씀하셨지만 요즘도 뭐 결혼 한번 하면은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맞아,
하는데
맞아 엄청 많이 들죠.
예전에는 그렇게 두 번씩 하면은 비용이 더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집안이 망할 정도로 화려했다고 합니다. 특히 정조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고
네.
몸도 한 몸이 정신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초례라고 한다면 폐백은 부순의 도를 이제 여자가 가지게끔 시어머니 시부모가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딴 것 같은 존재라고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여자를 맞는 것이 최고의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일으키는 것도 여자고 아이들 교육 잘 시키는 것도 여자고 시부모 잘 하는 것도 여자고 남편의 길을 꺾지 않는 것도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가장 중심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계단을 시부모가 아낌없이 내주는 겁니다. 이게 폐백입니다.
그 요즘에는 식장에서 음식을 다 준비해 주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예전에는 직접 다 집에서 이제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워낙 마을 사람들 막 다 모여서 뭐 초대하고 이랬으니까 그 음식 만드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렸을 맞아, 것 맞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한 며칠씩 막 걸렸겠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아. 결혼 음식. 그러니까 궁중 음식에서도 가장 화려한 것이 혼례 음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례 음식만 터득하면 궁중 음식은 완전히 이해될 정도로 그렇게 화려합니다. 마찬가지 민가에서도 혼례를 우리가 통과를 해서 가장 핵심이라고 본 거죠.
옛날 조선시대 때 살았으면은 결혼식 되게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갈비탕, 스테이크밖에 없지만 옛날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겠어요.
맞아. 그때 정말 그야말로 구경 못한 음식들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 화려했다고 하면.
마을 안에서 결혼을 많이 하면 좋았겠네요.
맞아, 맞아. 동네 잔치기 때 그렇죠.
네.
301호랑 302호 결혼하면 3층 전부 다 잘 얻어먹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선생님 강연에서 듣다 보니까 또 좀 재밌었던 게 옛날에는 그 백성들이 처가사리혼을 굉장히 많이 했다.
어허.
나라에서 시집사리혼을 권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처가사리혼을 계속 유지했던 뭐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관습이고 풍습이죠. 거의 한 2000년 정도 처가사리혼을 했기 때문에
네.
도저히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임진왜란 전까지 여자와 남자가 혼인을 하면은 남자가 처가댁에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아, 그래서?
네, 그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관습이 진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이유가 있네요.
가서 잘 보여야 하는 이유가.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기러기 이렇게 혼례상에 기러기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신랑이 이렇게 준다고. 기러기를 왜 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원앙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원래는 기러기인데
네.
이제 기러기가 원 뜻은 음양의 합덕입니다.
아, 그래요?
원 뜻은. 이제 그런데 그것이 약간의 변질이 돼서 네. 어떤 것으로 해석도 하냐면은 남자, 남편 되는 사람이 부인 되는 사람에게 향한 끊임없는 지조를 아, 나타내거든요.
되게 좋다.
절개.
네.
절대로 이제 바람피지, 요즘 말로 바람피지 않겠다. 뭐 그런 절개죠. 그래서 그거를 놓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 지금 통과 의례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책에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그 회혼례라고 하는 그 그림 밑에는,
네.
기록이 되신 이 회혼례가 결혼한 지 60년이 된 부부들이 다시 이제 혼례를 하는 그림을 얘기를 하는데 기록이 되신 닭이 보이네요. 이제 마음이 돌아선 건가요?
아니요. 남편. 그거는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회혼례 그림은 1900년대 초반의 겁니다.
네네.
근데 원래는 회혼례라고 하는 것은 결혼 6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올리는 건데 조선시대는 조혼이었잖아요.
예, 예, 예.
9살에 관례를 치르고 10살에 혼례를 치르면 예. 60주년이 되면 70세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 보통 70세에 이제 회혼례를 하는데 이때도 물론 기러기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예. 그림에서 보여주다시피 1900년대 초반 이미 기러기 대신에 닭을 사용했다고 보고
아하.
지금도 우리 전통 혼례에서는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쓰고 그 대신에 또 어떤 데서는 또 뭐 닭 쓰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러기 대신에 닭이 올라갔다고 보시는 게 아마 타당할 것이 하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 돌잔치에 이어서
네.
혼례에 음식까지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책 화폭에 담긴 한식 직접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내드리는 퀴즈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내주세요.
네. 아이가 태어나 맞는 첫 생일을 돌잔치라고 합니다. 그런 생일잔치를 하는데요. 이때 돌상에 쌀, 붓, 활, 돈, 실 등을 펼쳐놓고 아이가 물건을 집도록 합니다. 아이의 장래와 관련하여 미래를 점쳐보는 이 의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길잡이, 2번 손잡이, 3번 돌잡이.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요. 화폭에 담긴 한식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드라마 바람의 화원 OST의 조성모 바람의 노래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음식 전문가 김상보 소장님과 풍속화에 담긴 우리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책 속의 그림들 보면서 책 표지 딱 앞에 보면 단원 김홍두의 점심이란 그림이
맞아,
나오거든요.
맞아, 맞아요.
여기서 보니까
맞아.
밥그릇이 저희 엄마가 말한 그 노그릇보다도 더 커요.
우리 비빔밥 해먹는 그런 큰 그릇에다가 네, 식사들 하시네요.
맞아요. 뭐 이 김홍두의 점심이란 그림은 보면 새참을 먹는 남자들의 모습인데요. 남자들이기 때문에 뭐 많이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그 밥그릇에 저는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진짜 먹었나요, 선생님? 아니면 좀 그림을 과장되게 그렸을까요?
아, 실제로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특히 이제 여기 점심이라고 하는 김홍도 그림은 노동 후의 장면을 묘사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파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반찬이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밥과 국을 먹거나 많으면은 반찬 한 개 정도. 아까 제가 그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정조대왕이 밥과 국 딱 두 그릇만 똑같이 일반 민중들도 그렇게 이제 많이 먹었는데 국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비난할 경우에는 밥하고 물만 먹었거든요.
아.
아니면 뭐 그 당시에는 새우젓도 되게 비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반찬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거의 뭐 반찬이 있는데 조금 생선 조금 있죠 지금?
네.
네. 그러니까 거의 밥이 음식의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밥으로 칼로리 대부분을 충당한다고
아,
보는 거니까 그렇구나. 당연히 대식이죠.
그 보니까요. 뭐 요즘에 사실 아침에 간단하게 음식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죽으로 이제 아침 식사를 대신하는 분들도 많은데 조선시대에도 아침을 이제 죽으로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죽 먹기 때문에 새참은
대식으로
네.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랬던 뭐 이유도 있을까요?
네, 조선 시대에는 거의 이제 음식을 약으로 보는 그러한 것이 궁중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죽 먹는 것은 죽이 음식이 아니라 약이었어요. 약선의 효과예요. 위를 보호해 주는. 그래서 정조대왕 때 죽 파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민중들도 그 죽 파는 사람한테 죽을 사서 아침을 먹었을 정도니까
아. 네.
그러니까 어떤 글이 나오냐면 죽 파는 사람의 소리가 개 부르는 듯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죽파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민중 또는 왕도 아침에 초조반으로 죽을 잡수셨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때는 아마 되게 배고팠을 거예요.
어, 그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죽 먹는 습관이 이제 영향이 컸을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선조들이 정말 밥심으로 점심 때를 엄청 기다리셨을 것 네. 같은데 전 이 그림 보면서도 조금 의아했어요. 조영석의 채유라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그 우유 짜는, 젖짜는 그림입니다. 우유 짜는 사람들이 근데 도포에 갓을 쓰고 있는 양반들이네요. 이 양반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이런 거 조금 밑에 있는 사람들 시키지 않았을까요? 근데 보니까 네. 버터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요.
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원나라가 침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원나라는 몽고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 왕조 때부터 황해도와 평안도에 와서 살아온 몽고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통 수유치라고 불렀는데
네.
이 사람들이 버터를 만들어서 국가에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후기에 들어서면서 사홍원 소속의 관원이나 아니면은 내의원 소속의 관원들이 소의 젖을 짜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은 사홍원이나 내의원 소속의 관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젖을 짜서 그 소의 젖, 다시 말하면 요새 우유라고 부르죠.
네.
그 우유에다가 쌀을 넣고 죽을 끓여요. 그럼 그걸 이제 타락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약입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해서 왕족들에게 공급을 하고
네.
또 버터를 만들어서 왕족들에게 주거나 병들고 나이 든 신하들에게 약으로서 줬던 거죠.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버터를 그 공납하게 되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받는 일이 굉장히 나중에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의원 소속의 관원들이 직접
만들게.
네, 만들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림 속에 숨겨진 음식들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문화 그리고 그 음식에 담긴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선생님.
아,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또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제 우리가 한식을 우리만 즐길 것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도 이제 즐기도록 해야 되는데
네.
즐기도록 하면서도 부가가치를 높여서 재대접을 받아야 되죠, 한식이.
네.
그러려면은 우리가 많은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한정식 상차림, 다시 말하면 상다리가 부러지는 상차림으로는 절대 이것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재료비도 많이 들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내오면은 음식 쓰레기도 많고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음식 쓰레기 1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음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음식 하나하나 모두는 굉장히 정성이 많이 가는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약선이 우리나라 음식은. 우리나라 음식은 모두가 다 기가 막히게 세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 하나하나에 대한 어떻게 몸에 좋고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화한다면 기가 막힌 음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음식의 간소화죠. 한국 음식의 문화를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간소화된 상차림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서 가치롭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많은 기초 연구가 튼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의 맛과 이렇게 전통을 담은 한식이 진짜 더 널리 좀 세계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한식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미 씨는 오늘 추석을 맞아서 한 우리 한식 이야기 어떠셨어요?
추석을 하는 가을이잖아요. 그리고 식구들이랑 같이 모여 앉은 명절이니까 한번 얘기 또 음식 만드느라 고생했어요 한번 또 전하면서 우리 또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네.
송편은 송병이라고 하는 거라네. 막 이렇게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고 한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아, 우리 마지막 인사 아쉽지만 드려야 하잖아요. 네. 그 전에 퀴즈 정답 정 맞아요, 맞아요, 알려주셔야죠. 맞아요.
알려드려야죠. 돌잔치 때 쌀, 붓, 돈, 실 등을 놓고 아이가 물건을 집도록 하는 의식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정답은 3번 돌잡이였지요.
네. 오늘 1부, 2부에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요.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우리 김상보 소장님, 그리고 제 옆에 늘 함께 있어준 우리 남정미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요,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서요, 단군 신화를 비롯한 우리 신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신동은 교수님의 살아있는 한국 신화, 오늘만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일주일 내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요, 마지막 곡 강산에 천천히 걷는다, 심야식당 OST래요.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인혜였습니다.